예, 금요일 묵상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온 바울은 감옥에서 살다 갔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온 바울은 감옥에서 살다 갔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분명히 박해가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국 예상대로 유대인들에게 잡혀 폭행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부르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 결과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이제 로마로 향한 길에서는 뭐 2주 동안이나 죽으라고 불어대는 그 광풍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지경에 다다르는 그런 끝까지 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 따라 약속 따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불어온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음의 지경에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시는데 그렇게 이제 폭풍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목숨을 건져서 한 섬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탈리아의 남부 멜리데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은 이걸 보면 결코 구름 타고 하늘 날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적어도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단지 험한 삶 피해보겠다고 좀 복받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이거 주소 잘못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28장 그렇게 겨우 살아서 육지에 올라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영접을 해줬던 거죠. 그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폭풍에서 살아난 것은 이 사람들이 참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위기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그렇게 겨울바다를 고생하던 사람들이 살아서 육지에서 이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볼 때 불이 약해서 그랬는지 그 불에 이제 장작더미 한 묶음을 더 집어던졌는데 그 나무더미에서 마침 독사가 나서 바울의 손을 확 물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야, 저건 진짜 살인, 저 사람 진짜 살인자다. 바다에서 그렇게 용케 살아온 것 같은데 신의 은총으로 봐라. 하늘의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려서 그런 상황이니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그렇게 물리고서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섬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죠. 어? 이거는 신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높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이랬다 저랬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이고 우상 숭배자여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약속 믿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은요 결국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 계속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강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바르게 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이 세상의 폭풍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서 그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뭔가 신비적인 현상을 보며 쉽게 휩쓸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일이라고 해도요, 바르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비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오히려 더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삼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경고했어요. 바울을 로마의 선교 현장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자칫 믿음 없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도 않으니까 섬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을 통해 1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약속을 받은 게 바로 누구예요?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과해서 이걸 증명하겠다고 뭐 스스로 독사를 잡다가 물려 죽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죠. 종종 가끔씩 그렇게 이 잘못된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서는 바로 이런 약속이 사실 그대로 이렇게 증거되었는데 바울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독사에 물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명으로 가는 중에 겨울바다에서 나와서 떨고 있는 그 추위에 떨어하는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불을 더 지피려다가 당한 거죠. 그렇게 독사에 물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말의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막 조작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단지 주신 사명을 위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신 주변의 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뭐 뱀에 물리든 어떤 일을 당하든 결국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해를 당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믿음의 길에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셀 속에서도 어떤 거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에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과 꼭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의 약속대로 사명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바울에게 이런 약속이 진짜 사실인 게 증명이 됐어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고 거기에다 바울이요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추장이라고 할 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걸렸던 열병과 이질을 기도로 낫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친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마가복음의 약속과 그대로 막 이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그 사실을 의심하면서 어떤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대로 행하여 주변에 우리에게 섬기라 주신 사람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증거되듯이 그렇게 순종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그를 통해서도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나타나 그에게 준 사명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거친 풍랑에 지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세워줬고 또 섬에서 도착해서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서로 세워가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거의 3개월간 머물렀는데 아마도 그 시간들은 완전히 뭐 선교대회를 하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을까.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3개월 만에 이제 로마로 갈 배가 준비가 돼요. 배에 타는데 그 섬 사람들이 얼마나 은총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예수 다 믿고 바울이 가는데 그 타고 가는 배에다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276명이었잖아요. 먹을 음식을 다 그냥 보충해줬어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멜리대에서 새로 연결된 이제 거기서 그 타고 왔던 배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들르게 되고 레기온에 걸쳐서 보디올에 상륙하게 되는데 파포 지도를 참고하면 이제 그 이 섬에서 점차 시칠리아를 거쳐서 로마 본토로 들어가는 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디올이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육로길이 열려 있는 그런 곳이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그 형제들이 보디올까지 바울을 마중하서 또 7일 동안 함께 머물 수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미결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육지에 도착해서 그를 찾아온 어떤 지인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이 사람들과 뭐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폭풍으로 3개월이나 지연됐기 때문에 호송을 책임진 자로서 빨리 이 로마로 이들을 호송해야 될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로마로 가는 호송 책임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도 그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본 증인이었기 때문에 호송 일정이 어떠하든 간에 어쨌든 바울에게 찾아온 지인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로마서를 보낸 이유와 그런 내용들을 또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영향력 있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치 놀부처럼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일부러 좋은 보답 기회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한 이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영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욕하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대로 말한 것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려해주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건 괜찮지만 세상처럼 즐기고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서 이 육로를 따라 이제 결국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또 소식을 들은 지체들이 와서 바울을 영접해 주죠. 이때도 백부장 율리오가 배려를 해 주는데 바울을 이제 미결수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자기 새집을 구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 때문에 로마까지 왔는데 바울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속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나 하는 일에 대해 아무 방해받지 않았고요. 또 그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가택연금이라 뭐 일단 밖으로 나갈 자유는 없었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뭐 주어진 증인의 사명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부르심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멈춰서지 않았고요. 그 주어진 삶의 환경,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 뭡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죄인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음에도 마술과 같이 바울을 자유의 몸이 되어 온 로마를 뒤집어 엎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속박된 상황, 제한된 상황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회 일이고 그 성도가 살아갈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보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통해, 이런 교회를 통해, 이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순종과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믿음의 삶, 전파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능력의 종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충실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의 모든 역사가 이 기록이 맞춰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시간 때우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실상 사명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었음에도 부름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택연금으로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가 미리 보냈던 로마서를 더 깊이 가르쳤고 나중에 결국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사명의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리더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시간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을 창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대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고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 믿음의 길,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고 협력하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마에 어쨌든 감금된 상태가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요. 옥중서신이라는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마쳐지는데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역사,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차례입니다. 28장까지는 이 성경의 역사가 마무리돼가면서 이제 성도에게 너는 어떻게 살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바울이 이어가던 그 삶을 이어서 계속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부르신 사명 따라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이 성경을 정말 삶으로 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세상에서 받을 보상의 마음으로 그렇게 걷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에 로마로 오기까지 거의 3년의 시간 동안 그의 길은 매맞는 길, 감옥 갇히는 길, 폭풍과 풍랑으로 죽을 보이 넘기는 길, 로마에 와서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가택 연금되는 길, 이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아는 바울이 걸어온 길이 이런 길이었다고요. 예수를 믿은 후 그의 평생에 그는 꿈 같은 길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의 끝,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였냐? 참수형이었어요. 목이 잘려 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보다 편안하고 나은 길을 원한다고 했다면 그는 끝까지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믿음을 버리게 됩니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이 땅에서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왜 나에게, 왜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게 재산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바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자신의 믿음으로 걷던 길을 저주하고 되돌아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결코 그런 대가를 받아서 대박을 누리는 믿음의 길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르고 온전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을 주시면 먹고 살만한 것 외에는 더 주시면 나누어 주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넘치는 것은 모아둬라, 쟁여둬라라고 한 게 아니고 흘려라, 나눠라, 흘려보내라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탑이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가 돼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려고 바둥거리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의 것을 늘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넘치게 주시는 것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나누며 흘려보내라고 하심을 잊지 않고 내 지식, 내 재물, 내 시간, 내 건강을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인생이 사도행전의 끝이고 그런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제 내가 선 곳에서 사도 바울을 잇는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온 바울은 결국 감옥에서 살다가 뭐 잠시 풀려나지만 그러나 곧 잡혀서 참수형당하는 그런 인생을 걸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 역사 오늘 나에게까지 귀한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또 내가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